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본문들,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본문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사건들이나 다른 인물들, 장면들은 좀 뛰어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니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도 바울처럼 아테네나 에베소나 고린도를 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자리들을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본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13장 1절에서 3절을 봤잖아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도록 안수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장과 14장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일종의 전도 여행, 교회 개척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13장과 14장은 이 두 사람의 1차, 보통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1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사역이죠.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여행을, 여정을 뭐라고 할까라고 표현하자면,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high and low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기뻐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하이이고, 반대로 복음 때문에 또 되게 박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앤로우를 갖다가 다 경험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14장 끝에,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섰던 곳, 바로 어디냐면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마더처치, 모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죠. 14장 28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동안 지치고 쉰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재정비하고 거기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편히 쉬고만 있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도전이 닥쳐왔습니다. 그 도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왔단 얘기입니다. 유대에서 와서 이렇게 안디옥 신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 혹은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종적으로 유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할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정결 의식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가르쳤던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5절에 등장하는데 5절에는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유대 율법을 믿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어찌 보면 넓게 보면 유대주의 율법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던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 묵상 본문을 보내드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함께 보내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도 함께 묵상하십시오라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그 15장의 상황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과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러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복음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예전에는 유대 율법주의자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울인데,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충돌과 논쟁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해결을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논쟁의 해결을 바랬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많은 학자들은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개바, 다시 말하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는데, 베드로도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처리되지 않은 일종의 코셔푸드가 아닌 것을 먹느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질책이 두려워서 음식 먹던 자리를 금방 서둘러서 피하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영향을 받습니다. 소위 바나바도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가 믿고 있던 복음이 흔들렸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4절이죠. 4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했던 교회 개척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 사역을 보고하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 논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였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뭔가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정말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의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상황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선교하는 방식, 복음 전하는 방식은 자기들이 배우고 자란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를 어렵게 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게 하고, 그것이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전통과 전통주의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전통과 전통주의, 트레디션과 트레디셔널리즘이죠. 여러분, 좋은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주의의 힘은 때때로 본질을 파괴합니다. 오늘 여기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전통주의자들의 모습이죠. 현대에는 어떤 면에서 굳이 예를 들자면 로만 캐톨릭이 그런 모습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복음보다는 전통주의가 여전히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죠. 여러분, 지금 교황은 그 우리가 아는 대로 프란시스 교황입니다. 그렇죠? 사회 정의라든가 약자에 대한 어떤 긍휼을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황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입니다. 그렇죠? 베네딕토 16세. 여러분 가운데 그 넷플릭스의 투 폽스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신 분? 저는 봤는데 안 보셨어요? 예. 네. 한번 영화 보세요. 투 폽스에 보면은 지금 프란시스 교황과 아직 살아계신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그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베네딕토 16세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앤토니 허킨스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그분은 로만 캐톨릭에서 요셉 라칭거 추기경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동안 로만 캐톨릭에서 해왔던 역할입니다. 그 요셉 라칭거 추기경 시절에 그분은 소위 바티칸의 신앙교리성의, 굳이 표현하자면 장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20세기와 20세기의 현재에 살아계신 로마 캐톨릭 교리의 최고 권위자이자 최고 수호자 역할을 라친거 추기경 시절에 하시다가 교황이 되신 거죠. 최근에 교회에 관한 그 라친거 추기경의 글을 제가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진짜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는데 하려고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전히 사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사제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친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통주의일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전통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미디에이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이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중보자, 그 어떤 통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제가 됐던, 개신교의 목사가 됐던, 그냥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게 그게 목회자, 그게 사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전히 사제가 은혜의 통로라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은 전통 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과 전통주의의 싸움과 관련해서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 마지막에서 힘주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이방인이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 정결 예식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전통주의가 필요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개신교회와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전통주의에 물들어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통주의의 많은 것들은 좋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전통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주의가 복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러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가 안 되고 반드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세례만이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앞에서 인간의 자유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과도하게, 하이퍼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형식의 교리 문단만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신앙 고백들은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찬송을 음조가 없이 그냥 불러야지 나머지 복음 성가들은 인간이 만든 노래라고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전통주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양복을 입거나 로만 칼라를 해야지 청바지가 웬 말이냐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이 성경을 가지고 와야지 앱으로 예배를 드리고 앱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편리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고 드러내야지 도대체 관상기도와 침묵기도는 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혹은 미국 살거나 베이지역에 살면 침례교회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CRC는 또 뭐냐고 묻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네, 참고로 CRC는 저희가 속한 교단인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여기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편협된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통주의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의 말씀처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 형제자매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배경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바로 그 전통으로부터,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의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되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뭐냐 하면은 학생이 거의 교수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사도잖아요. 보통 사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있었던 사도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다음에 바울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확인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개적인 질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종적인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계시에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질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복음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바울의 이런 질책을 공개적인 질책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다시 여기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의 어떤 고백적인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의 이런 질책을 받아들인 것을 저는 베드로의 약점이라고 보지 않고 weak point, 약점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베드로의 영어로는 우리가 vulnerability라고 하죠. 베드로의 취약함. 사실 vulnerability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기가 좀 애매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취약함입니다. 솔직함. 예. 여러분 vulnerability라는 것은 취약함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vulnerability, 아직 미숙하고 아직 미성숙하지만 베드로의 어떤 그런 vulnerability, 취약함을 보여주는 한 장면만 우리가 더 기억하고 보자면은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통곡하고 웁니다. 저는 그게 베드로의 vulnerability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그런 vulnerability가 아니라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통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어떤 가르침, 겉으로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나에게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vulnerability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한 가지 모습은 바로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동기입니다. inner motive죠. inner motivation. 내면의 동기입니다. 이 개인의 내면의 동기가 어찌 보면은 15장에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한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것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8절에 보니까는 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도인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수한 이방인들의 마음,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할례당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의 역할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이미 폐지됐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할례라고, 여전히 할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뭔가 구별된 사람, 자기는 뭔가 그럴듯한 사람, 자기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와 그런 공로를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어린아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를 있어 보이게 하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럴듯하게 보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기도 자체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과시만, 자기 영광만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존 거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가증스러운 선행이다. 우리의 선행이 가증스럽대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답니다. 선행은 말 그대로 좋은 삶인데 아무리 좋은 삶이라도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어도 다 선행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면 다 소용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그 내면의 동기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아주 교묘한 보호색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 혹은 선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호색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색을 띠고 있다가도 발톱을 내세워서 공격해야 할 때 무자비한 동물처럼 언젠가 죄는 본성을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동기, 내면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제가 하는 설교, 제가 하는 기도, 뭐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영광, 내가 드러나기 위한 내면의 동기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자기의 동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러한 내면의 동기에 파묻히고 잡아먹힐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편협한 전통주의가 아니라 본질의 전통에 붙들리는 교회, 내면의 동기가 진실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vulnerable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